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나누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다윗 한나 선교회에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한순기 선교사님, 오문아 선교사님께서 어제 기도를 좀 긴급한 기도를 주셨는데요. 지금 오문아 선교사님이 그 화요일 날 그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 중에 그 막내 아들 그 한상현 군하고 지금 오문아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에 걸리셨는데 지금 막내 아들이 호흡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문아 선교사님도 천식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기도 요청을 주셨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지금 그 외국인들에게는 백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백신 맞지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격리돼서 그냥 이렇게 그 기도하시면서 지금 상황이 잘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문아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 한상현 우리 두 분 위해서 한번 같이 좀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에 같이 들어갈 텐데요. 오늘 내일 저희가 함께 28장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옷을 함께 같이 살펴볼 겁니다.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요즘에 뭐 패션에 민감하신 분들도 우리가 막 TPO라는 단어를 막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Time, place, occasion.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구별되게 또 입어야 될 그런 옷들이 분명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있진 않습니다만 제사장의 옷은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들도 하얀색 그 관을 쓰고 거기다가 이렇게 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한 3개 정도로 구성되는 거죠. 하얀색 옷과 관과 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대제사장의 옷은 그 위에 파란색 겉옷을 하나 더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색상으로 또 만들어진 에봇을 그 위에 입고 그리고 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흉패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의 모양도 제사장들이 쓰고 있는 것이랑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좀 더해봤어요. 성막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누가 이 안에서 일하고 있는가 보면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고 그 중에 유독 눈에 딱 띄는 화려한 이 수관 수놓여 있는 이 화려한 실로 짜인 그 에봇을 입고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소겉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자, 4절에는 대사장이 입게 될 옷의 구성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옷을 바깥쪽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속옷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맨 겉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요, 흉패가 나오고요. 우리 이거 내일 새벽에 다 살펴볼 거예요. 흉패, 그리고 그 안쪽에 에봇, 그리고 그 안쪽에 겉옷, 그리고 그 안쪽에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4절 보세요. 흉패, 에봇, 겉옷,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반포 속옷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속옷 그러면 우리가 underwear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 바로 앞에 나왔던 겉옷과 대비해서 안쪽에 있는 옷이다. 그래서 사실 속옷이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진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언더웨어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리 이거를 예복이라고 좀 번역을 바꿉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 반포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hecker 혹은 stripe, 그 좀 무늬가 들어간 그런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그 겉옷 안쪽에 입는 예복이 있었고,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이 있었고, 마지막에 띠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총 6개로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구별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띠는 나중에 보면 이 에봇하고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총 5개로 구분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옷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을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거룩한 직무를 행할 때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거룩한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머릿속으로 이제 이 모습을 한번 이제 그려보세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이제 빨개 벗었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대제사장에게 옷을 한번 입혀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제단을 만들 때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그 내용 보면서 이 하체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도 모든 걸 입기 전에 그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그 underwear, 속옷을 입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속옷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고의라는 단어를 써요. 고의. 우리가 요즘에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성경에서 고의라는 단어를 발견하시면 아, 이게 속옷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제사장도 제일 먼저 고의를 입고 그 위에 가는 배실로 짠 이제 그 옷을 입을 텐데요. 소매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제가 딱 입고 있는 한 요 정도, 긴팔 정도 손목까지 내려오면, 그리고 옷의 길이를 따지면 우리 여자분들 치마 입는데 아주 긴 치마 있죠. 근데 이 긴 치마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와 같은 하얀색 반포 그 옷을 입었어요. 이게 바로 반포 속옷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라 겉옷과 대비해서 안쪽에 입는다. 그래서 속옷이라 불렀고, 그래서 예복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얀색 그 예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고의 속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하얀색 긴팔이고 손목까지 오고 발 뒤꿈치까지 오는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자, 그 위에다가 무늬가 없는 순수한 청색으로 물들여 놓은 그 겉옷을 하나 더 입습니다. 근데 이 겉옷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하나로 통 한 조각으로 짠 통옷이에요. 네, 이것은 청색 염료로 염색했고 또 그 안에 금방울들이 달려있는, 나중에 우리 이것도 다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짜 만든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 이 에봇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그 에봇 위에 판결 흉패가 붙어있고, 그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보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터번 형태로 빙빙 둘러가면서 짜서 깨 만든, 오늘날 말하면 모자, 관을 썼고, 그 관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기록된 정금으로 된 패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입는 에봇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에봇이 대제사장이 가장 바깥쪽에 입는 옷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봇이 어떻게 생겼나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가 입는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에이프론, 앞치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부엌에서 입는 앞치마는 이렇게 앞에만 입지만 이 에봇은 특이한 게 뒤에도 같이 있어요. 등을 가리는 부분도. 소매는 없는 약간 나시 같은 옷이고, 길이는 한 무릎 정도까지 오는 옷입니다. 이 에봇을 만드는 재료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대.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읽고 계신 분들은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내가 이거 어디서 봤지? 그런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지금 옷을 만드는 데 쓰여진 재료가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재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여기 옷을 만드는데 금실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소에 우리가 그 있는 기물들, 기구들 만들 때 뭐로 만들죠? 물론 조각목, 지금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가장 단단하고 튼튼한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히잖아요.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오늘 여기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도 금실로 만듭니다. 이 금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것도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39장 3절 보면 이게 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금을 녹여가지고 입힌 게 아니라 이 금실은 어떻게 만드냐면 금을 녹인 후에 망치로 얇게 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그것을 다른 색깔 있는 실들하고 섞어가지고 이 옷감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금으로 만든 실이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비싼 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에봇을 제작하는 데만 사용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개꾼 배실, 이거 우리가 며칠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 그 성막을 덮는 네 개의 덮개, 사중으로 된 덮개 기억나십니까? 맨 바깥쪽은 해달의 덮개, 순양의 그 가죽, 해달의 가죽, 순양의 가죽, 그리고 또 검은색이라고 우리가 추정되는 염소털로 그 만들었고, 제일 안쪽에 성막을 덮고 있는 제일 안쪽의 덮개가 바로 이 청색, 홍색, 또 자색실로 우리가 수놓았던, 그룹의 모합을 수놓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봤거든요. 바로 그 동일한 재료들이 지금 제사장이 겉으로 입는 옷을 만드는 그 에봇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봇이 얼마나 고귀한 성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지금 이 옷을 만드는 재료가 성막을 만드는 재료랑 동일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성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장소임을 구별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대제사장으로 뽑혀있는 아론 같은 사람도요, 이거 입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그 성막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겉에서 보면 별로 화려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 해달의 가죽으로, 이 네 겹 중에 해달의 가죽은 아주 이 우중충한 색깔이기 때문에 성막은 겉에서 보면 뭐 이게 뭐가 화려한가 싶은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 모습이 화려해지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완전히 그 반대예요. 안쪽으로 갈수록 단조롭고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화려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견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견대. 지금 개역개정 성경,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꿀 건데요. 혹시라도 개역개정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여기 어깨바지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번역 성경, 어떤 분은 공동번역 성경을 저희 교회도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은요,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오류가 좀 많아요. 저는 그 성경을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섞여서다 보니까 약간 타협해서 번역이 돼버려가지고 좀 섞여버렸어요. 아무튼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견대라는 단어를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냥 멜빵이라고 딱 그 번역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는 확실히 확 되죠. 견대라는 단어를 제가 쓰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에봇의 양쪽 어깨에 이 어깨바지, 오늘날 말하면 멜빵과도 같은 이 견대의 끈으로, 이 아까 제가 이 에봇이 앞치마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앞치마는 이렇게 가슴과 배를 막아주는 게 있는 반면에 에봇은 등을 또 이렇게 가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어깨에 끈이 있는 것은 지금 견대라고 이야기하고, 8절을 보면 에봇 위에 매는 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치마에 고개를 집어넣어도 앞치마가 고정될 수 있도록 허리에다가 혹은 등에다가 이렇게 끈 묶잖아요. 우리 부엌에 가셔서 설거지 하실 때 앞치마에 보면 이렇게 고개다 넣고 이거 고정될 수 있도록 허리나 배에다 이렇게 끈 묶으시잖아요. 에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그 끈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띠 역시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고 그것을 에봇과 하나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4절 읽을 때 띠가 에봇과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지금 8절에 남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에봇에는요 보석도 붙어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마노 두 개를 지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호마노. 여러분 혹시 이 호마노라는 보석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어떤 보석인지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이 히브리어를 이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면 뭐 에메랄드라는 단어가 꼭 나와있진 않습니다만 그 헬라어 단어를 해석하면 에메랄드가 돼요. 그래서 초록색 보석이 아니었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거 노란색 보석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검은색 보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홍마노가 언제 쓰여있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도장 안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그 뭐 인감 도장 한국에서 막 이런 거 만들 때 아주 값비싼 막 옷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값싸게 만들려고 그냥 나무로 만들었지만 정말 도장에 그 또 심취하신 분들은 값비싼 그 옷 같은 거 귀한 거 구해가지고 도장 봤거든요. 홍마노가요 애굽에서 그런 인을 만들 때 쓰는 아주 값비싼 귀족이나 왕족들이 썼던 그런 아주 비싼 그런 보석인 거죠. 그 용도로 쓰여졌던 이 홍마노를 하나님께서 이 두 견대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는 거예요. 자, 근데 9절 말씀을 보시면 호마노 두 개를 치하여서 그냥 어깨에다 매다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무엇을 새기라 그랬습니까? 9절 말씀에 뭘 새기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그랬어요. 근데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연치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장자의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그 이름을 기록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돌 하나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 중에 여섯 개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것을 어깨에다가 매달는 거죠.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보석을 에보트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았다. 이것은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억나게 하는 그런 보석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그 히브리인들의 그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14일 대속죄일에도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는데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의 열두 이름이 그 어깨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지성소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깨 위에 새겨진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보시고 단지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앞에 나온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마노, 이 이스라엘 지파의 열두 지파 이름이 새긴 이 보석이 그 지파를 상징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11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근데 이 홍마노를 그냥 여기다 딱 붙여놓은 게 아니라 금태로 둘러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 보석인 홍마노를 금태로 하나님이 둘러 쌓아놓으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 그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제가 어제 이 에봇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두 어깨에 올라가 있는 홍마노에 대해서 좀 깊게 좀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한번 펼쳐볼까요? 4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지금 구약시대에 입고 있었던 그 에봇 위에 두 어깨에 홍만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보석을 메고 대제사장이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의 두 어깨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어깨에 정사가 메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주님의 두 어깨는 뭘 상징하냐면 힘과 권능을 상징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정사를 메고 계시는 권능이 있으신, 힘이 있으신 그 주님의 두 어깨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막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양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 자체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로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메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진짜 참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할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하나만 더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까?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 세례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대제사장이 입은 거룩한 옷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음으로써 우리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요, 대제사장의 의복 제일 겉에 입고 있는 이 에봇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 정사 있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그 어깨 위에 우리의 이름을 메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힘없이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대제사장 아니면 함부로 아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이 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